아멘. 다 같이 구약 성경 시편 40편. 830페이지. 1절부터서 앞부분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잠깐요. 제가 교독하자고 안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린다고 그랬어요. 봉독해 올리고 끝부분만, 본문의 끝자락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해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임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함께 읽고 또 제가 앞부분 봉독해 올린 이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2010년, 2009, 2010년 동계수련회입니까? 예, 두 해에 걸쳐 있으니까요. 예, 동계수련회 오늘 오전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병기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32시간 50분이 지났대요. 이제 6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초로는 10일만 8000초라나요? 80초라나요? 하여튼 많이도 계산을 하셨어요. 문득 그 멘트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 경점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딱하고 지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겨우 32시간 50분 뭐 60분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야 11만 8천년의 역사를 그 시간 동안에 이루시고 계시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는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방금 인터뷰에 들으셨죠?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새해에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늘 혹시 오전 말씀 교재 제목이 나오나 하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분도 오늘 제목을 말하는 분은 없었어요. 무엇인가 해보겠다, 무엇인가 버리겠다, 무엇인가 없애겠다. 하여튼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참 새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소망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분쯤은 잠잠히 참고 기다려서 기다리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운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나와버렸으면 그분에게는 별로 해당 안 되는 말씀의 교훈이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교훈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3000년 전 시편 기자 다윗왕은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두 번만 기다렸을까요? 수백 번, 천번 기다렸을까요? 말씀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만 두 번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단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도대체 다윗왕이 얼마나 참고 기다렸을까? 몇 번일까? 생각해 보세요. 1월 2일 오늘도 벌써 32시간 몇십 분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20년을 참고 기다린 다윗왕의 생애 속에서 도대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몇 번이었을까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해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도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다윗왕만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합니까? 다윗왕의 기가 막힐 웅덩이는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늘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체험한 그 기가 막힐 웅덩이를 아는 형제 자매님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신앙생활 별로 안 하신 분이네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어쩌면 고난의 웅덩이에서 고난의 수렁에서 건짐받는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마 2010년 새해에도 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험을 우리는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한 해가 정말 다윗왕의 신앙 고백처럼 나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0년 걸어오신 분도 있고 20년 걸어오신 분도 있고 이제 겨우 1년 걸어오신 분도 있고 한 달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인생 행로에 내 발걸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셨도다 라고 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찍이 바울사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319페이지 천천히 찾으시는 분을 위해서 페이지를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19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쩌면 동계 수레 내로 2박 3일을 함께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셔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의 영적 전투의 결과는 보나마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했죠. 기도는 영적 전투의 선포요. 찬양은 영적 전투의 승리의 함성이다.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여러 지역교회 찬양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밤 10시가 넘어서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모니터 TV로 봤습니다. 아이, 너무너무 옷도 그냥 색깔을 곱게 입고 나오셔서 역시 설은 설이다 그랬습니다. 그분들 찬양대복으로 입고 나오셨는지 설빔으로 입고 나오셨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동계수련회 중에도 특별 프로그램으로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까? 찬양은 우리의 영적 전투의 승리의 선포라니까요. 좀 성급하지만 10년 초에 첫날 벌써 우리는 승리를 선포했어요. 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을 이기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미리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라. 글쎄, 웬만하면 감기가 잘 안 오는데 추운 날씨에 서울을 왔다 갔다 했더니 좀 목이 칼칼하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싸움을 싸우니까 감기한테도 이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2010년 한 해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도 3000년 전 다윗왕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서 솟아난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아까 신년 각오를 말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 기다리는 자의 축복에 관한 말씀은 딱 감춰놓으시고 교훈으로 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축복 가운데 새 노래를 입에 담아서 부르게 하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축복 가운데 찬양의 삶, 새 노래를 입술에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고 이미 본문 중에서 읽었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붙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특성이 또 새 노래예요.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서 열정은 솟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울부짖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냐? 그런 체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체험이고, 그런 임재의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과 올 한 해도 뜨겁게 함께 살 수 있는 열정이 솟아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갈 수 없습니다. 특히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생활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 세상에 고난을 직면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면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어떤 병원 원장님에게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원장님, 우리 병원 안에 크고 작은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지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큰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작은 문제가 있고, 확 원장님 앞에 그냥 병원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니까 원장님이 삐그시 우시면서, 자매님,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죠.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그 글 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일단 자기들끼리 자매라고 부르니까, 자매님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하세요. 우리 병원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선물이 있고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큰 선물이 있고 이러이러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원장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똑같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고 선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에 부딪히지 않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히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본문 시편 40편의 기자인 다윗왕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축복을, 직접적으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건졌지만 수렁에서 건진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찬양하는 삶. 제가 아까 시편 40편 본문 잡으라는 말씀 안 했죠? 그래서 넘겨본 분들은 또 찾으시라고 힘들거든요. 저는 잡아놨어요. 시편 40편 3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40편. 앞으로 종종 돌아옵니다. 잘 잡아놓으세요. 본문이라 할 때는 꼭 잡아놓으셔야 돼요. 잡으라고 안 해도. 뭐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본문일 때는 이 본문으로 자주 돌아오게 돼요. 830페이지 3절 함께 읽으실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왜 다윗왕은 고난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대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축복을 줍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가 10년 동안 했던 종교생활 그리고 구원받고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제 구원의 간증으로, 제 신앙의 간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제 발로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은 들어보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교회당을 찾아갔어요. 왜?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실 창밖에 큰 은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봄이 되면 파란 잎사귀를 내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요. 어떤 물감으로도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일 수 없는 노란색의 잎사귀로 바뀌었다가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봄이 되면 또 어김없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거든요. 그 은행나무를 보면서 저 혼자, 저 나무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광주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큰 교회를 찾아간 줄 아세요? 건물이 커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인원수가 많아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얄팍한 제 인간적 계산 때문에. 큰 교회 가면 별로 나한테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덜 귀찮으려고 아주 큰 교회, 당시 2,500명의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 글쎄 그분들이 거룩한 물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채 그냥 10년을 다녔어요. 이제 다니다 보니까 성경 귀절도 좀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10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안 생겨요. 다니면 다닐수록 의심이 점점 마음속에 커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교회당에 가서 의자에 앉자마자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아버지를 찾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이 전혀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10년을 하루같이 참 기다리고 기다렸죠. 저도 옛만큼 기다렸죠. 다윗왕만큼은 못 기다렸어도 1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겨요. 도대체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늘 부끄러운 간증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마 조금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한복음을 끝장까지 읽어봤겠어요? 신구약 성경을 10년 동안 1독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결국은 넘어지죠. 웅덩이에 빠지죠.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10년 동안의 종교생활을 정리하고 에라 그럴 바에야 내가 10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못 되어도 박사는 되었겠다. 그리고 보따리 싸질머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참 놀라우신 하나님, 유학 간 저를 3개월 만에 갈고리로 코를 꿰갖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가 떠날 때 분명히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만 3년 내지 5년은 한국에 안 들어올 각오로 출발했지만 그것은 내 각오일 뿐이에요. 계획은 내가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18이 터지고 가족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달에 들어왔죠. 그리고 하계 수양회, 우리 모임의 하계 수양회에 참석해가지고 놀랍게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전에도 10년 동안 다니면서 많이는 안 읽었지만 종종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1980년 8월 5일, 10년간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아주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네요. 1991년 1월 달에 러시아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10박 11일 동안. 근데 참 러시아란 나라가 못 살더라고요. 모스크바가 국제공항인데 새로 고치기 전에 송정리공항 정도. 컴컴해요. 얼마나 조명이 어두운지요. 대합실에서도 컴컴한데 화장실에 가면 옆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글쎄 에너지를 절약하느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정부가 질이 나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컴컴한 러시아를 한 5박 6일 다녀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가기 위해서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하는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건 완전히 불야성이에요. 밤인데도 대낮같이 밝아요. 그냥 아직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번쩍이고 1월달이니까 12월 25일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도 유별나지 않아요? 네. 그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러시아가 컴컴한 터널이라면 비엔나는 환한 빛의 세계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1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하나님, 그 주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안내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단 일주일 동안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제 입에 어떤 새 노래를 담아주셨을까요? 그 전에는 그 찬송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 노래가 제 입에 담아주신 새 노래입니다. 그 밖에도 제가 10년 동안 교회당을 다니면서 불렀던 많은 찬송 가운데 그날 불렀던 그 찬송은 완전히 새 노래였습니다. 왜? 그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간증하는 간증이었기 때문에 뭐 하도 여러 차례 불러서 안 불러도 아시겠죠?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찬송은 10년 동안 자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불렀던 그 찬송은 완전히 새 노래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한 가지를 이 본문 시편 기자는 새 노래, 찬양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찬양하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진 지 오래다 라고 생각되시면 나는 잘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자의 축복받는 삶을 별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찬양하실 것은 없어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축복의 삶을 살고 찬양해야죠. 2010년 한 해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담아주시는 꼭 구원의 찬양만이 새 노래는 아닙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올 한 해도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안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더라 하도다. 예.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과 고생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정말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찬양의 삶을 살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필연적으로 건짐받은 찬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본문 기자가 간증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다리는 자에게 내린 축복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8절, 본문 8절. 또 본문으로 돌아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정말 주님 뜻 행하는 것도 순종의 아름다움인데 그 삶을 즐긴대요. 순종을 기뻐하는 삶을 지금 본편 기자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간증을 들어보면 주의 뜻 행하기가 영 어렵대요. 주의 뜻 행하는 것이 고난이 돼요. 그렇게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주의 뜻을 행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는가. 우리가 구역이나 어떤 조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가서 듣는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이 꽤 있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순종의 삶을 기뻐하는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려면 주의 뜻이 내 심중에 있어야죠. 심중에도 없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어쩌면 12월 31일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심중에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주의 법을 새기기 위해서 앉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은 영상으로 전국 11개 권역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완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어제 오전과 오늘 오전은 각 지역교회별로 다른 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들은 말씀만 해도 평균 약 2시간씩 잡읍시다. 그러면 몇 시간 들었어요? 8시간. 물론 저는 2시간을 다 못합니다. 오늘도 2시간 다 안 하랍니다. 성찬식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돌아가실 분, 저 고흥까지 돌아가실 분도 생각해야지요. 고흥이 제일 뭡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죠? 예. 완도도 가셔야 하고 진도도 가셔야 하고 지도도 가셔야 하고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무슨 얘기했어요? 했다고 합시다. 그거 꼭 계속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요. 많은 말씀을 듣지만 정말 8시간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이 시간 자문해 보십시오. 저는 다 아직 안 드렸으니까 제가 드린 오늘 오전 말씀은 빼놓고요. 6시간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 온전히 한 줄 말씀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온전히 한 절을 다 외워야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한 해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1월 한 달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이번 한 주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 오늘 대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라도 하루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가.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마음판에 새기라. 성경에는 두 돌판도 나오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나무판도 있지요. 철판도 있어요. 나무판에도 새기고 철판에도 새기고 막 종이판에도 우리는 1년 12달 달력을 뗄 때마다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12달의 말씀 가운데 도대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12분의 몇인가? 정월 첫 달 1월 달력을 딱 떼면서 1월 첫 달 말씀은 기억하세요? 그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말씀이죠. 저 회개 선교 주님 다니 오실 때까지 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말씀인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안 새겨져 있다면 두 시간 가까운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절도 안 새겨질 가능성이 있죠. 2010년 새해의 달력을 열면서 1월 달에 새겨진 말씀 1년 내내 세계 선교를 암송처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선교와 관계된 말씀도 안 새겨져 있다면 어떤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일은 뒤돌아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 그러세요. 이 시간부터서라도 단 한 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주의 법 행하기를 내가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순종을 기뻐하는 삶,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순종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배웠다고 간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온전한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간증합니까?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으로 시편 119편 6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이제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삶을 통해서 배우죠. 순종을 통해서 배우죠.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죠. 고난의 색깔은 각각 다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옆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겪는 고난, 앞에 앉아계시는 형제님이 겪는 고난, 고난의 색깔은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색깔만큼이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순종하는 삶. 우리도 2010년 한 해 각양각색의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이겨내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축복의 삶을 체험했을까요? 제일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삶일까요?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 간증하는 삶. 참 구원받으면 말이 많아지죠. 전혀 말을 하지 않던 쑥맥이 그냥 구원받으니까 그냥 입을 막 못 다물어요. 특히 초기에 그러죠. 그러다 이제 점점 성숙해지면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이제 아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저도 참 속없이 떠들었어요. 80년 8월 달 구원 받자마자 저는 뭐 교제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출국해 갖고 2년 반 동안을 해외에서 공부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있어요. 뭐 교제가 있어요. 뭐 말씀을 들어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종종 주일 테프 하나씩. 또 뭐 조그마한 뭐 5, 6페이지짜리 팜프렛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뭐 지라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쇄물. 뭐 1년에 한 권 정도의 책. 그런 정도의 공급이 저한테 제공되는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놀랍게도 10년에 한 번도 못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마태복음부터 출발해가지고 1년이면 몇 번씩 막 2, 3독은 좋게 했을 거예요. 많이 하던 해에는 한 4독까지 하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별명이 붙었어요. 성경 박사래요. 세상에 구원받은 지 한 달 된 영아한테 우리 중국인 동창생들도 저한테 성경 박사라고 그러지. 또 한 11층 지하 2층 지상 11층에 유스 호스텔. 지금도 가면 타이베이 청년활동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유스 호스텔을 청년활동중심이라고 그래요. 유스 액티비티 센터라고 하는 말을 중국식으로 번역해갖고 타이베이 칭리엔 호동중심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약 30개국 500명의 유학생이 그 유수 호스텔을 이용합니다. 한국 유학생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층층마다 방마다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점심 먹고 가서 커피 한 잔 달라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앉아서 30분도 떠들고 1시간도 떠들고. 성경 박사라는 별명은 들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 그것도 참 놀라운 역사죠. 아니 나 같은 깐난애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아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광주교회를 통해서 20여 명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5,500명이 되는 놀라운 영적 출산을 보면서 아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갓 구원받은 문관용이 혼자 떠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첫날 우리가 교훈 받았죠. 교회의 의미를 알고 그 교회의 의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 땅에 펼치시고자 하는 사역을 펼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가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떠들기는 뭐 엄청 떠들었어요. 2년 반 동안. 그리고 돌아와서 광주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그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한대요. 아, 나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데 뭘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할까? 그런데 이제 겨우 30년 되니까 철 들어가기 시작해요. 요즘 교회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해마다 말씀 속에서 아, 이런 교회의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아직 그것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거니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고 하는 말씀 안 읽어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새벽주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진리의 광맥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일구어내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 우리가 이 땅에 뭐하러 남아있습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제가 늘 우스꽝스러운 간증이지만 구원받고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광주교회 식구가 이런 건물도 없고 뭐 오피스텔도 빌리지 못해가지고 저 외국어 학원 영어 배우는 학생들 강의실로 쓰는 50명 정도 앉는 강의실에 앉아서 교제할 때 주일날 가기만 가면 신장을 세어봐요. 20켤레가 안 돼. 더군다나 저는 꼬맹이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에서부터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 될까요? 또 그 강의실 속에 들어있는 또 포켓룸에 들어가고 거기서 교회 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적지요. 제 앞에 앉아있는 수는 항상 대여섯 명뿐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교회가 구원의 축복이 되어질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읽다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 말씀을 거의 오전 내내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고 할 일이 없어갖고 계산해봤다니까요. 광주교회가 2명이라고 하자, 지금 20명 가까이 되는데 2명이라고 하자, 그래서 한 해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내년에는 4명, 그 다음에는 8명, 그 다음에는 16명, 그 다음에는 32명, 그 다음에는 64명, 그 다음에는 128명, 그 다음에는 256명, 이렇게 계산하다가 암산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서랍에 가서 휴대용 전자계산기를 갖고 와서 2 곱하기 2 고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2번 누르니까요 80몇억이 나와버려요. 80몇억. 그때 지구상에 50억도 없을 때요. 아, 그래서 내가 32번 누르기 전에 가겠구나. 아니, 이 땅에 50억밖에 안 사는데 80몇억이 구원받아 불면 난 가야지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랍게도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입술을 닫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정말 전해야 할 말,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입을 닫지 않고 해야죠.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간증하는 삶, 선포하는 삶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간증 아닙니까? 제가 금년에 저 세계 선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걸 선택해버리면 내년에는 뭘 할까 그런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걸 선택하면서 아 저거 한 번만 선택하면 내년에는 또 표어를 바꿔도 세계 선교 주님 오실 때까지니까 내년 내후년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슬로건은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고 말고요. 그래서 이걸로 합시다. 물론 뭐 그보다 먼저 교구를 담당하신 우리 전도인들이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10을 뽑고 베스트 10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슬로건이 저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뭐하러 남아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1900년 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당부한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마음 반에 안 새겨질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승천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없으니까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해마다 우리가 수양회나 수련회로 모이면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드리는 헌금은 정말 지구 끝까지 이 의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의 발걸음에 여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끝나는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작정하세요. 그냥 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힘에 겹게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적은 물질이 단돈 만 원이라고 하는 헌금도 지구 반대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땀방울과 눈물과 피와 함께 역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 땅에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전초기지인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드디어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도끼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감히 순교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순교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죠. 순교의 축복까지는 못 받아도요. 중국 가서 공안하게 잡힐 뻔한 축복은 몇 번 받았어요. 정부에서 이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 선교를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인 줄 아세요? 치고 빠지기 작전. 권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치고 빠지기 작전.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딱 도착하면요. 벌써 2, 3일 지나면 공안에 정보가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2, 3일 지나기 전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하루 세 번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전도 집회가 끝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도 없죠. 이제 조금 발전하면 이틀,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그러면 이틀 동안에 여섯 번이면 6일간 말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다음 도시에 가면 연락이 옵니다. 공안이 잡으러 왔다고. 근데 저는 이미 거기 안 있으니까. 그렇게 사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인가 이 목사님 모시고 도나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날이 6일째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주일이고 이 목사님 아침에 항상 이제 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복음은 이 목사님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딱 옷을 입고 나서는데 때르릉 호텔로 전화가 왔어요. 공안이 잡으러 온다고 오시지 마시라고. 그런 정도의 또 로비는 지역교회 담당하신 이 전도인들이 하죠. 그렇게 이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잡으러 오면 잡으러 온다고 연락해줘요. 그래서 목사님 넥타이 푸시고요. 편히 쉬십시오. 오늘 가시기는 틀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저는 계속 전화 연락을 합니다. 왔대요. 10분 동안 조사하다가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왜 여러 지역 형제자매들이 모였느냐를 좀 시비 걸다가 갔대요.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1등병으로 갔지만 1년 동안 포병 장교들이 하는 교환을 1년 내 쓰다 왔어요. 그래서 그 포병 장교들이 하는 교환 속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사탄삼포의 원리. 포탄이 떨어진 곳에는 절대 포탄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를 딱 장치를 해놓고 쏘면요. 쏘는 순간 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입력해도 그 자리에 안 떨어져요. 그걸 사탄삼포의 원리라고 그래요. 공안이 다녀간 10분 뒤가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요? 어떤 정신없는 공안이 10분 다녀가놓고 또 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앉아계시라고 그러고 넥타이도 안 하고 그냥 노타이 바람으로 와이셔츠만 입고 달려가고 1시간 50분 제가 아마 복음을 가장 짧게 전한 시간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시간 50분 만에 복음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1시간 50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손들으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손들었어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손들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령도 더욱 세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혜도 주셨어요. 복음 끝나자마자 전부 해산, 각 지역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틀림없이 그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공안에 정탐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들어가겠어요? 당신들 다녀간 뒤 10분 뒤에 와서 한국 목사가 또 설교했다.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내일 붙잡히면 정말 재미없지요. 그래서 전부 해산. 그리고 우리는 세 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주일날은 다른 지역에 가서 3시간씩 세 지역에 가서 주일날 말씀하려고 했던 복음 이와 복음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보다 더 아슬아슬했던 경우는 이제 첫째 날 처소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처소교회. 왜 처소교회라고 하냐면요, 이런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깊은 산속 간데 몇 채 없는 그런 가정집이 있는 가운데 한 가정집을 모임 장소로 비밀리에 정해놓고 공안 당국의 눈을 피해서 모이는 장소를 처소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소는 따왔는데 그것이 처소교회는 아니지요만은 중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때도 처음 도착하니까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고 교회당 건물이 있는데도 처소교회에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 현지 전도인들 말을 들어야죠. 그 시골까지 이제 또 차를 타고 가서 노트북을 막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정전. 그래서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냥 노트북 없이 성경책하고 입만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80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역시 배운 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다행히 전기가 왔어요. 그래서 막 노트북을 설치하고 전도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에요. 큰일 났다고. 지금 형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빨리 피신하시라고. 참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그때 봉고차를 한국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제가 수원교회, 전주교회, 몇몇 이 광주교회 형제자매들이 부탁해가지고 봉고차 두 대를 사가지고 한 대는 연길교회, 한 대는 안도교회. 안도교회는 조금 적은 8인승, 연길교회는 10인승 이렇게 사서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봉고차 때문에 제가 안 붙잡혔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에 차가 귀할 때입니다. 요즘 뭐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요. 1년에 천만 대가 팔린대요. 천만 대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야말로 최고로 많이 팔리는 폭스바겐이 10%가 안 됩니다. 우리 현대차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아가 차가 없을 때예요. 그 안도교의 8인승 봉고차. 꼭 식빵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식빵차라고 그래요. 우리는 봉고차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미엔바오처 식빵차입니다. 직역하면. 그 차를 종교국장이 좀 쓰겠다고. 자기 자녀들이 하계 휴가를 왔는데 어디 천변에 가서 좀 물에도 담그고 쉬려는데 그 차를 좀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차를 운전해갖고 종교국장 가족을 실러 가는데 경찰차하고 이렇게 지나친 거예요.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경찰차하고. 그런데 그 경찰차 안에 타고 있던 형사반장도 우리 전도사님을 봤고 우리 전도사님도 형사반장을 봤고 평소에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그런 막역한 사이인데 둘이 다 약속한 듯이 차가 딱 섰어요. 그리고 내려서 형님 어디 가십니까? 동생 어디 가시는가? 그러니까 형사반장 말이 나 한국에서 온 목사 잡으러 간다고. 아, 우리 전도사님이 들어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지금 저한테 전도집회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종교국장 모시고 그 피서지에 실어다 주고 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뭔 목사가 와요? 시침이 뚝 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키가 작고 안경 쓴 목사가 왔는데 그 사람 잡으러 간대요. 그래서 잠깐 그 차에서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얼른 핸드폰을 내갖고 우리 장소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연락을 받은 제가 그냥 노트북이나 멋이나 다 놔두고 도망가버리면 쓰겠어요? 그 귀중한 전도 장비를 중국 각처에 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싸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냐. 저랑 같이 갔던 전주 자매님들은 벌써 튀어버리고 없어요. 노트북 가방 들고 딱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맞은편에서 이 잠바를 입은 네 사람의 형사가 그 모임 장소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저는 아주 천연스럽게 전혀 모르는 척 그 사람들하고 살짝 스쳐갖고 아무래도 저쪽으로 가면 제가 갈 길은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가면 경찰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우리 전주교회 자매님들이 가고 계세요. 그런데 뒤돌아보고 막 웃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웃을까 하고 막 헐레벌떡 달려갖고 자매님들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님은 놔두고 자기들만 도망가 버렸다. 저 뒤에 오는 저를 보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그 웃음으로.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거기 가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개구멍을 뚫고 막 가시 덤프를 젖히고 철로를 건너가갖고 지나오는 버스에다 손을 들고 그날로 안도에서 연길로 철수했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 그럴수록 내가 정말 중국 각지에 다니면서 이런 복음을 더 전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더 마음에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요즘 여러분 즐겨 부르지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죠?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만합시다. 클라이막스에서 그만두는 게 가장 아쉬움이 남거든요. 여운이 있어야 다음에 또 부르고 싶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담아갖고 그런 찬송을 작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은 정말 내가 복음의 전달자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가슴에 충만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승리의 선포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시편 40편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000년 전 다윗왕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것으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건짐을 받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찬양의 삶. 둘째, 순종의 삶. 셋째, 간증의 삶. 그것만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자의 축복의 말씀을 말씀에서 늘 교훈받고 있는데도 왜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000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셔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만 잘 새기세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신앙생활의 원리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 왕에게도 찬양의 삶, 순종의 삶, 선포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기다려야겠죠. 이 말씀이 특히 감사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뭐 하려고 기다리실까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성급하게 못 기다리니까 축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신앙생활의 원리 가운데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이 말씀의 법도 그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왜 주님 안 오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실까요? 은혜의 축복을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아이고 너무 빨리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그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도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 구원은 받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출발해보지도 못한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성도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관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은 육신의 때를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래 참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니까 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면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만 매일 읽으면 되지요. 그러나 분명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지만 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다려야 할 이유를 말씀 속에서 더 발견하고 아 그러니까 기다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다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려야 할 이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납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일을 만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입 벌리고 싶어요? 안 벌리고 싶어요? 우리는 참지 못하죠. 한바탕 쏘아붙여야 속이 시원하죠. 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세상에 형제자매가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말을 한바탕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행하신 영곤이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고난을 만나고 거듭난 무리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내 상식이나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편 3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시편 기자 다윗왕은 입을 열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그런 일을 만나게 하고 그런 문제를 내 앞에 부딪히게 하고 그런 고난이 내 앞에 있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영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난이 욥 선지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몸은 놓아두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몸도 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약한 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는 그 욥 선지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죠. 그 긴 욥의 고난의 터널이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5장에서 끝납니까? 10장에서 끝납니까? 30장에서 끝납니까? 42장까지 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 계시면 욥기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참으로 욥 선지자는 그 고난의 터널을 믿음의 사람답게 통과하고 뭐라고 간증합니까? 욥기 42장 5절. 찾지 마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는 것처럼만 고추장스럽게 이거 쓰지도 않은데 왜 놔뒀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다윗왕만 간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욥 선지의 선포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욥 선지의 선포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잠잠하지 않고 입을 벌게 되면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내가 말하느라고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럴 때 말씀이 깨달아지듯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잠잠해서 입을 열지 않고 주께서 행한 영고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이 내 심중에 있고 그 뜻대로 행해서 사는 놀라운 순종의 삶이 나타나죠. 입이 음식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도 자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걸 은혜 찬송 125장이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음성을 들으려면 잠잠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할 정말 말씀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어.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다니까요.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시편 37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예. 행악자를 인하여 악을 행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인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물며 나와 함께 한피 나는 형제자매, 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인해서 불평하고 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고 기다려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영고라면 참기 위해서는 첫째 불평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투기합니까?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독한 시기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내 마음 속에 정말 시샘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시샘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으니까 투기로 안 나타나고 불평으로 안 나타날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는 행악자를 인해서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인해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투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신 영고라면 우리는 불평, 불만을 참고 기다려야죠. 새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속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은혜와 감사가 늘 넘치고 있는가? 불평과 불만이 늘 넘치고 있는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은혜와 감사가 항상 넘친다. 제가 그래서 작년 연말 가까운 때 우리 광주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하루에 다섯 가지 수첩에다 감사한 은혜를 적어보라고, 다섯 가지만. 근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신년 초에 세 가지만 적으세요. 다섯 가지 적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많더라고요. 네. 세 가지는 적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정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어떤 은혜와 감사의 순간을 맛볼 때마다 세 가지씩만 메모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불평, 불만해야 할 게 30가지는 없어질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마음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만 메모해 보면 30가지 불평, 불만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불평불만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불평불만하는 것은 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놓아주는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남은 육신에 있다가 이 땅에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는 땅에 거하지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이 정말 일상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을 의뢰하고 주님의 성실을 찬미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임재의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체험할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절로 6절, 4절로 6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에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고 삶을 맡기기는 하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맡기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의의와 공의를 경호의 빛같이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만큼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경호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부딪히는 문제들, 고난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연고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삽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답게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궁창의 증인이라고 시편 89편에는 기록되어 있죠. 시편 89편 868페이지 시편 89편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적질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우리의 의와 공의가 어떻게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납니까? 오직 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의와 공의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궁창의 증인입니다. 왜 증인이란 말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2010년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읽기만 하지 마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2010년 한 해가 바로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고 빛을 향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한 가지 이유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연고라고 한다면 시편 37편 7절에 또 한 가지 827페이지 시편 37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길이 형통하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해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이 들어왔길래 저렇게 형통할까? 삶이 가장 좋은 전도라고 그러죠. 2010년 한 해가 정말 주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녀답게 형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왜 참아 기다려야지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형통하기 위해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또 덧붙여놨죠. 늘 불평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 형통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요. 아니, 늘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나도 저 비밀을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나 화순교회 가기 싫다. 나 저 사람 보니까 고운교회 가기 싫다. 나 저 사람 보니까 광주교회 가기 싫다. 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형통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또 참고 기다려야 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는 거기 마치 펴놓으셨으니까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너무너무 확실한 기다려야 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후, 그 잠시가 얼마 동안일까?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참 좀 짜증나지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제가 그저께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매님으로부터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전에 이미 고난에 여러 번 닥쳤을 때 저하고 전화 교절했어요. 그때 제가 한결같이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때 이번에는 이메일에 뭐라고 하냐, 참고 기다리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답장 보냈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유일하게 말씀하신 사도 요한이 늘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만 했다고 그러죠. 주일마다 서로 사랑하라고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아이고 금주에도 서로 사랑하랍니까? 다른 설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서로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 자매님이 잘 안 받아들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쪽지의 전문에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고난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고난의 사연을 들으니까 내가 그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은 자매님이 겪고 계시는 고난이 이해가 된다고. 그러나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런 자매님의 가정에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1월 2일 오전에 광주교회 동계수련회에서 설교하려고 준비한 원고를 전부로 보냅니다. 그러고 그냥 클릭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왜 참고 기다려야 하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기 때문에 그 잠시 후는 주님 오신 다음입니다. 언제까지만 참고 기다려야 돼요? 영원히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잠시 잠깐만 기다리면 돼요. 주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사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야,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부동산 사업 좀 하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 그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땅이 천국 땅이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부동산 중개업자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해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어떤 부자가요, 구원을 받았대요.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대를 썼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모은 이 많은 재산을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조금만 갖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왜 수위에 주머니가 없는 줄 아니?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도 막 때를 쓰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가방 하나. 네 손가방 하나에다만 딱 넣고 오느라. 그러니까 빙긋이 웃더래요, 그 부자가. 그렇지,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고 모든 재산을 금괴로 만들었어요. 황금 덩어리로. 가방 하나에다 딱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그 가방을 들고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가 검문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왔는가. 검사하는데 가방을 떡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가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큰둥한 표정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러더래요. 아니, 쓸데없이 뭐더라 이렇게 도도 포장재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천성길이 그야말로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 아마 말씀을 근거로 한 재미있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겠고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이 볼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이 봐두세요. 악인이 좀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 안 해도 되겠죠. 그래요. 정말 악인이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악인이 나에게 해악하는 일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잠자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편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런데 왜 잠 못 자요? 사랑 안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내가 처량해집니까? 왜 잠을 못 자는지 아세요?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 악인이 한 말만 묵상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묵상하고 있어. 새벽 2시까지 묵상하고 있어. 그런데 시편을 착 해놓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마음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로 윤택해 하리라. 저는요, 광주에 와서 건강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건강의 비결. 그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 세상에 많은 악인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로 해야 된 말,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대놓고 한 말, 그 사람이 나한테 편지로 보낸 말을 생각하면 밤이 하얗게 새도 잠 못 자지요. 그런데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좋은 수면제예요. 어떤 뭐 멜라토닉, 뭐 수면제, 그거 먹어봐도 효과 없어요. 눈만 말똥말똥해져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단잠을 주시고, 단잠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제가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광주에 와서 정말 깨달았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마음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해 하리라.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잠언 매일 한 장씩 읽지요. 제가 30년 되었으니까 30번은 읽었겠네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30살 되어갖고 광주에 와서서 그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복음을 깨닫듯이 깨달았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의 악인들의 말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말을 악인의 행동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축복의 약속의 원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하는 간증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내리는 찬양의 삶, 순종의 삶, 간증의 삶도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세 가지 이유도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안 만나고 무엇으로 만나겠어요? 금년 1년도 참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여러분 삶을 정말 붙잡아주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있지만 제가 광주에 와서 많이 만났던 말씀 가운데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말씀 몇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92절 9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직 이런 체험 없으신 분은 2010년이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이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그렇게 삶 속에서 붙잡고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말씀은 일주일 만에 잊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살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지라 하시니 하신 말씀이 내 삶 쪽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세요. 50절 최근에는 이 말씀도 참 제 삶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라고만 고백했으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2010년 한 해 동안 몇 장 몇 절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집어넣을 수 있으셔야겠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정말 곤란 중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한 해가 되시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이런 간증이 가능하겠지요.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방인들의 소유는 대형 아파트 평수, 손가락에 끼어있는 보석 반지의 카라트수, 아니면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수천만 원, 수억 원 예금 잔고가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내 소유라고 우리는 간증해야겠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우리 전남 광주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정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삶이 내 소유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모든 말씀, 기다리고 기다려서 응답받는 축복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는 체험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정말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야 늘 연약하고 넘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정말 오늘 오전에 상고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참 그런 점에서 요즘 계절이 감사해요. 7시에 일어나도 컴컴해요. 그러니까 7시에 기도해도 미명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절기 되어 보세요. 새벽 5시 되어도 헌해요. 그러니까 미명에 기도하려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절 38절 39절을 찾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전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나를 영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금년 한 해도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님처럼 전도의 기도, 세계 선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전도의 기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가서는 전도 안 합니다.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가서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찬양은 합니다.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도 전도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계 수련회로 3,560여 명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도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새해 인사 나누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들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년에는 7,000명이 동계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 광주 교회당이 부족해서 광주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오전 교제 마치겠습니다.